크레이그 키너 박사, 사도행전, 강의 11. 사도행전 8장. 저작권 2024 크레이그 캐너, 및 테드 힐데브란트, 테드 힐더브랜트. 이것은 사도행전을 가르칠 때 대하여 크레이그 키너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8장의 11회기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은 예루살렘을 떠나거나 예루살렘과 유대를 넘어선 선교를 위한 신학적 기초를 마련합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이를 수행하기 시작한 최초의 사람은 필립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고 11장에서는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갔다는 것을 읽습니다. 하지만 해설을 맡은 사람은 필립입니다. 그는 헬레니즘 유대 기독교 운동의 지도자 중 한 명인 일곱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8장 5절부터 25절까지에서 우리는 빌립이 사마리아의 선교 사업을 한 것을 볼 수 있고 26절부터 40절까지는 그가 아프리카 궁정관리에게 봉사한 것을 봅니다. 8.5에서 13까지의 사마리아 개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8장과 5절은 사마리아 도시에 대해 말합니다. 아마도 그것은 고대 세겜 유적지에 있던 사마리아의 주요 도시인 네아폴리스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더 이상 사마리아 도시가 아니었던 고대 도시 사마리아가 있었던 곳은 아닐 것입니다. 그곳은 주로 그리스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리스 도시로 재건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마도 고대 세겜 유적지에 네아폴리스가 있었을 것이다. 세겜은 실제로 스데반이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설명한 7장 15절과 16절에 등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나아오고 있는데 거기서 만난 사람 중 한 사람이 마술사 시몬입니다. 이제 이방인들은 마술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사랑의 인기가 많았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도록 유혹하고 배우자를 떠나 당신을 따르도록 유혹하고 당신에 대한 열정으로 불타오르게 하는 사랑의 마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마법을 사용하여 상대를 저주로 죽이고 전차를 충돌시키는 등의 스포츠에서도 사용되었습니다. 아니면 특정 팀을 응원한다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술은 특히 이집트에서 매우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한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에서 온 파피루스와 마법의 파피루스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대인 수련자들은 때때로 마술에 있어서 최고로 여겨졌습니다. 일부 유대인 교사들이 마술은 매우 나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랍비들은 환상 사이의 차이를 만들어야 하며 한편으로는 마술 트릭만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0. 악마를 통해 당신이 하는 일. 그리고 그것은 좋은 구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랍비들이 마술을 비난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후기에 일부 랍비들이 정말로 마술처럼 보이는 일을 하는 것을 봅니다. 창조의 비밀을 이용하여 송아지의 뒷부분 등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주술로 잘 알려진 이유는 주술이 낮은 영을 다루기 위해 높은 영의 이름을 불러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신의 비밀 이름을 알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로 가지고 있던 야훼, 즉 웨스터브에치라는 글자에는 그에 어울리는 모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더 이상 공개적으로 신성한 이름을 발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단지 그것이 어떻게 발음되는지에 대한 전통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를 야훼라 부르지 않고 주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비밀 이름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술에서 때때로 사람들은 그 신성한 이름을 발음하는 방법에 대해 가능한 모든 수녀를 시도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중 일부는 단지 신의 이름을 변형한 것일 뿐이지만 모음은 마술에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사람들은 단지 다른 모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유대인 마술사들은 높은 평판을 얻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는 유대인 마술사, 즉 유대인 거짓 선지자가 나옵니다. 스게와의 일곱 아들이 귀신을 쫓는 것을 보지만 그들이 하는 일은 고대 마술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유대인 신의 이름을 사용하고 천사 등을 부르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마리아 마을의 시몬은 마술을 행하여 많은 악명을 얻었습니다. 이제 세바스트가 근처에 있었다. 시베스트, 아마도 오늘날 가장 가까운 것은 오거스터와 같을 것입니다. 세바스트, 시베스트는 고대 사마리아 유적지에 세워진 그리스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시베스트는 8월을 의미했습니다. 황제의 칭호를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 도시에서 우리는 다른 곳에서도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든 남성신을 한 종류의 남성신의 종합으로 혼합하고 있었습니다. 다이에드, 모든 여성신을 여성신으로. 실제로 2세기에 네아폴리스 출신이었던 순교자 저스틴, 오늘날 노빌리스라고 불리는 2세기의 순교자 저스틴은 종교적으로 사마리아인은 아니었지만 사마리아 지역 출신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글을 쓸 무렵에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곳의 평판과 전통은 시몬이 남성신의 화신으로 묘사되고 그의 배우자 헬레나가 여성신의 화신으로 묘사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전통이 1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는 그것에 대해 뭔가를 아는 데 적합한 지역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서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큰 능력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사도행전에 자신이 누군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가말리엘은 테다가 자기를 대단한 사람이라고 주장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2장에는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신으로 예배를 받기를 원합니다. 대조적으로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과 12절에서 존경을 거부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10장에서 바울은 존경을 거부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사도행전 14장에서 존경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높임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이 빌립에게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나중에 이방인에게 나올 수 있는 방식으로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했다면 세례만으로 유대교로 개종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실제로 의료행위가 있었던 무할례자가 아닌 이상 재할례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카베오 시대에 헬레니즘화되어 경주에 나가기를 원하는 일부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다는 이유로 그리스인들에게 조롱을 당했고 그들은 포피를 앞으로 당겨서 할례받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할례를 받았다가 무할례를 받았다가 다시 할례를 받는 경우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사마리아인이 유대교로 개종하는 것은 사마리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민족에 대한 반역자로 간주되었습니다. 빌립과 같은 유대인이 사마리아인들을 초대하여 유대인 메시아를 따르도록 하는 것은 유대교에 대한 배신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우리의 메시아이고 이 사람들을 그렇게 기분 좋게 환영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7장에서 논의되고 예수님께서 1장과 8절, 8장과 13절에서 장려하신 분산형 증언의 신학적 프로그램을 따릅니다. 여기서 우리는 힘의 만남을 봅니다. 이교도 마법사들은 때때로 하나님의 표징 중 일부를 복제할 수 있었습니다. 7장 11절, 22절, 8장 7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8장 18절과 19절에 나옵니다. 바로의 마술사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규모를 결코 복제할 수 없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주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자연 속에서 일하십니다. 다른 우주나 그와 유사한 것을 창조하는 규모를 복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출애굽기 8장 18절과 19절, 그리고 더 나아가 9장과 11절에서 모세가 하고 있던 일을 전혀 할 수 없다는 요점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손가락임을 인식합니다. 흥미롭게도 누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으니 곧 너희 가운데 임한 것이라 하셨습니다. 오늘날 세계 여러 곳에서 마술사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로 더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개종합니다. 대면으로 에즈버리 신학교를 졸업한 제가 아는 누군가가 저에게 몇 장의 사진과 보고를 보냈습니다. 1년에 20명의 마술사들이 공개적으로 자신들이 한 구역에서 개종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태어난 곳은 인도네시아다. 그리고 우리는 아프리카의 여러 지역과 다른 곳에서도 이와 같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남부 아프리카에서 온 한 보고에서는 남아프리카 줄루족 출신의 흑인 전도자가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주를 퍼붓는 주술사, 마술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군중 속으로 합류했고 그의 머리카락에는 이 모든 매력이 엮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너무 강해서 그는 그냥 기절해 버렸습니다. 그는 납작하게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의식을 되찾았을 때 그의 머리카락은 온통 애교와 함께 빠져 있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자신을 그리스도께 헌신했습니다. 나는 그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랐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오늘날 전 세계에서 수많은 권력 대결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가장 즐거운 방법으로 그중 일부를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승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악한 자의 능력보다 우월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그 일에 더 쉽게 빠져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그런 상황에 들어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이 이야기의 나머지 부분인 14절부터 25절까지에서 우리는 사마리아인 개종에 대한 사도적 승인에 대해 배웁니다. 앞서 제가 성령 세례에 관한 현재의 논쟁에 대해 말하면서 신학적으로 성령의 사역은 하나의 패키지라고 언급했습니다. 238장과 239장에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어떤 사람들은 238장과 239장에 있는 것은 회개와 세례를 받는 것이 전제 조건이며 성령의 은사가 반드시 즉시 따라오는 것은 아니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내 생각엔 아마도 그것보다 좀 더 지저분할 것 같아요. 나에게는 나이지리아에서 가르치는 친구 데니 머케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와 함께 3년 동안 여름 동안 그곳에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수십 년 동안 그곳에 있었습니다. 데니는 반원들에게 사도행전의 여러 구절을 어떻게 배정할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는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받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물을 것입니다. 성경 구절에 따라 먼저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거나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중 일부는 예외일 수 있지만 요점은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 방법으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적인 패턴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십시오. 어쨌든 원칙적으로 우리는 회심할 때 성령을 받지만 경험적으로 모든 측면을 동시에 경험할 필요는 없습니다. 학자들은 이에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해왔다. 어떤 사람들은 사마리아인들이 아직 실제로 회심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주석가들 사이에서 결정적으로 소수의 견해입니다. 대부분의 사도행전 주석가들은 자신들이 회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적어도 성령의 역사에 관한 이러한 측면은 아직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칼빈은 아직 외적인 성령의 표적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말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든 사도들이 필요하다고 느꼈지만 아직 갖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점은 사마리아인들도 은사를 받았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것을 인정하고 승인하거나 적어도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렇게 한다는 것이다. 피터와 요한은 이것을 원합니다. 그들은 그들이 영을 받기를 원합니다. 행전 1장 8절에 따르면 성령은 증거하는 능력이시다. 그리하여 사마리아인들은 선교의 동역자가 됩니다. 이제 이것은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기대했던 것과는 다릅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베드로와 요한처럼 갈릴리 사람이라면 사마리아를 거쳐 갔을 것입니다. 3일간의 여행이었습니다. 로터리로 가면 더 길어요. 일부 사람들은 그렇게 했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거쳐 여행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그들을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는 너는 어찌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거룩한 산 그리심산은 시온산보다 높습니다. 사실 홍수 동안 덮이지 않은 유일한 산입니다. 랍비는 그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지만 랍비가 타고 있던 당나귀 모는 랍비의 조수는 토라에 따르면 아라랏 산만 물에 잠기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부끄러워했고 이야기에 따르면 랍비는 성경에 능숙했기 때문에 당나귀에서 내려대신 당나귀 몰이꾼에게 타게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9장에 보면 그들이 사마리아를 지나가다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것을 사마리아인들이 몹시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미안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라 요한과 야고보는 하늘에서 사마리아인들에게 불을 불러오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엘리야처럼 행동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마리아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셨습니다. 따라서 존은 이 시점에서 매우 다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7장에서도 상황이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많은 나병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러 돌아온 유일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고 예수님은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몇 가지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는 요한복음 4장을 통해 그들이 그곳에서 다른 거래를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들이 사마리아인들이 성령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확실히 갈릴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변화입니다. 전환입니다. 그들은 아직 이방인들에게 다가가지 못했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8장과 17절.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 손을 얹은 유대인의 보기 드문 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구약에서는 축복과 기도를 전하기 위해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는 6장에서 성령의 오심과 사역을 위한 안수와 그에 대한 구약의 배경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기도를 위해 안수하는 일은 그리 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앞서 빌립을 포함하여 일곱 사람에게 손을 댔던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는 사마리아인들에게 손을 댄 것입니다. 목표는 우리 자신을 위해 권력을 유지하거나 그 문제에 대해 우리 자신을 위해 지식을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표는 그것을 전파하고 가능한 한만이 늘려서 가능한 한많은 동역자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수확량이 훌륭합니다. 일꾼이 적습니다. 그것을 곱해봅시다. 8장 18절부터 24절입니다. 마술사들은 표적을 행하는데 시몬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을 봅니다. 6.15에서 스티븐이 천사처럼 보였을 때와 같은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방언이 다른 곳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방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 생각에 누가는 문화 간 의사소통을 매우 강조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다면 방언을 말하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방언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아마도 그것이 무엇으로든 좁혀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대다수의 견해일 것입니다. 제임즈 디지 더는 그것이 아마도 방언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룩 X를 장착하면 어떤 종류의 예언이라도 될 수 있지만 룩는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았다면 다시 언급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이번 행사에 대한 세부사항을 갖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시몬이 보고 목격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동일한 능력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와, 그것은 정말 극적이기 때문입니다. 글쎄, 마법사들은 마법의 공식을 구입하는 데 익숙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성령을 나누어 주는 이 능력을 사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누구도 성령을 살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하나님의 선물을 합당하게 얻기에 충분한 돈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은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은사에 신실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은사를 주시기를 원하시면 열어두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사이먼은 잘못된 접근 방식을 취했습니다. 또 다른 시몬인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너와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하리로다. 그래서 시몬은 그들에게 자기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다소 긍정적인 내용으로 마무리됩니다. 적어도 시몬은 자신이 공경에 처해 있음을 깨닫고 그들이 그를 위해 기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들이 이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셨습니다. 그가 스스로 회개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전통에 따르면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순교자와 다른 사람들. 비록 후기 교회가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을 상대할 때 신약성서에서 그들을 연결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었다면 도움이 되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들 중 일부는 실제로 신약성서에서 공개적인 사도적 전통과는 다른 어떤 우선순위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역사적으로 회개했는지 여부를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루크는 적어도 그렇게 할 기회가 있는 곳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말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8장 26절부터 40절은 아프리카 관리의 계종으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필립이 선두주자로 활동하고 있다. 어쩌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위해 했던 것과 같은 방식은 아닐 수도 있지만 스콧 스펜서는 필립이 사마리아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한 사람이 필립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 종종 베드로의 선구자 역할을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마리아인들에게도 전파했습니다. 그들은 필립이 이전에 했던 일로부터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을 별로 자랑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마리아인들의 마을들에서도 전파할 수 있었습니다. 헬레니즘 신자였던 빌립은 아마도 그리스어만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주요 도시에서 연설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의 많은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스어를 사용했지만 주변 마을에서는 아람어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빌립이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마을에서 설교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그들과 함께 있고 그들이 그를 위해 번역해 주지 않는 한 그리고 그 반대의 가능성이 더 높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26절부터 40절까지 이르면 우리는 아프리카 관리의 개종에 대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요합니다. 이것은 최초의 완전한 이방인 개종자입니다. 칸다카 여왕의 재무관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극적일 수도 있지만 넷이라는 이야기가 다섯 번이나 나옵니다. 내러티브는 그가 넷이임을 계속 강조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공무원이라기보다는 문자 그대로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고대에는 환관이었던 관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왕의 남자 하인은 종종 넷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왕의 남종입니다. 이제 로마 세계에서는 멸시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내시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고려했고 종종 반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특정한 것들이 부족한 채로 태어난다는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그러나 특히 대부분의 고자는 인간적인 수단에 의해 인간적으로 고자가 된 사람들이었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이것은 때때로 남자 하인들에게 행해졌는데 이는 그들이 정상적인 사춘기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계속해서 남자 주인들에게 성적 학대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특히 그것은 파르티아, 파오시어와 같이 이것이 행해진 세계 여러 지역의 사람들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23장 1절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문자 그대로 고자라면 이 사람은 개종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합류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내 말은 그는 성경을 읽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제로 완전한 개종자가 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최초의 완전한 이방인 기독교인입니다. 최초의 완전한 이방인 기독교인은 아프리카 출신입니다. 나중에는 오늘날 사람들이 그들을 에티오피아 넷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때로는 지금의 에티오피아 국가를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라는 나라는 놀라운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333년경에 시리아 기독교인 부부의 증언을 통해 회심하였습니다. 현재 에티오피아인 동아프리카의 비교적 새로운 제국인 악숨, 제국의 황제 이자누스, 이제이너스, 가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많은 사람들이 그와 함께 개종했습니다. 이곳은 처음에 순교자 없이 복음이 전파된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곳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아마도 이 법원 관리는 오늘날 우리가 에티오피아라고 부르는 곳 출신이 아닐 것입니다. 칸다카에 대한 언급은 그가 실제로 악숨이 존재하기 전에 존재했으며 실제로 기원전 750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누비아 왕국 네로의 출신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이 전환이 누가복음의 서술 측면에서 그토록 중요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는 이미 6장에서 개종자를 언급했습니다. 8장의 첫 부분에는 사마리아인이 등장합니다. 고넬료는 10장에 나오는 이방인임이 분명하며 어떤 사람들은 그가 첫 번째 개종자라고 말합니다. 그는 실제로 최초의 공개 이방인 개종자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널리 알려지기 이전에도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최초의 이방인 개종자입니다. 빌립은 사도행전 21장에서 바울과 누가를 포함한 그의 동료들이 빌립의 집에서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빌립과 폴이 함께 있으면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아마도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아마도 바울이 여전히 박해자였고 교회를 흩어놓았던 옛날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러면 빌립은 밖에 나가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그리고 누가는 나중에 바울이 로마의 구금에 있던 카이사레아에서 최대 2년 동안 빌립과 함께 머물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이미 만났던 필립과 이야기할 다른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뭐, 그 사람도 이 이야기를 들었을 텐데 이건 필립만이 아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네요. 빌립이 가이사레로 갔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반드시 예루살렘 교회에 소문이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사마리아에서의 개종과는 대조적으로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행자들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소문이 상당히 빨리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누가가 구약 성서에 비추어 강조하기에 매우 이상적이라고 생각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사야 56장 3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내시를 친히 환영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춘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누가가 앞서 인용한 구절의 문맥이고 거기서 예수님은 이사야서 56장을 인용하시며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문맥은 모든 민족을 위한 기도하는 집입니다. 또한 구약 성서에는 예레미야의 몇 안 되는 동맹자 중 한 사람으로 밝혀져 그의 생명을 구한 에디오피아 내시가 있습니다. 그는 고넬료처럼 사도행전에서 많은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고넬료 이야기는 사도행전에서 세 번 반복되는데 그 이유는 그 이야기에서 베드로의 역할 때문입니다. 고넬료는 최초의 공식 개종자였습니다. 그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고넬료의 개종뿐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개종,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그들의 생각의 변화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사도행전 15장에 도달할 때까지 그것을 선례가 아닌 예외로 여겼습니다. 베드로가 바울의 사역을 통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듣고 그것을 선례로 인용하는 때입니다. 그러나 고넬료의 이러한 개종은 최초의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프리카 법원 관리는 최초의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제 누가는 교회의 사명을 서구, 즉 청중이 속한 제국의 심장부까지 추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관심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는 여기서 그것이 지구의 남쪽 끝으로 가는 것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분은 땅끝, 즉 동쪽과 북쪽까지 가는 일에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마리아인의 부흥만큼 많은 공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 가운데 해외 방문객들에게 다가가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들 방문자 중 일부는 자신이 속한 환경에서 사람들에게 접근하기가 매우 어려운 곳에서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가 사역할 수 있고 더 자유롭게 사역할 수 있는 도시로 온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복음을 전파할 자유가 있는 일부 국가에서 미전도 종족에게 다가가기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정말 비극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종종 미전도 종족을 그들에게 보내십니다. 우리 도시의 대부분은 문화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데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내 말은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그들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고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사건을 주관하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A26에서 빌립은 아마도 남쪽으로 가라고 들었는데 그리스어 표현은 정오를 의미합니다. 실제로 어느 쪽이든 번역될 수 있습니다. 만약 정오라면, 정오에 보내진다면 그것은 매우 긴급한 일입니다. 보통 정오에는 사람이 한두 시간 동안 그늘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목자들은 가능하다면 나무 그늘에서 양 떼를 데리고 갔습니다. 목수들은 어떤 일을 하든 정오가 되면 멈추고 가벼운 식사를 하거나 낮잠을 자고 잠시 잠을 잡니다. 그러나 이 용어는 남쪽으로 가는 것을 의미할 가능성이 더 높으며 가자 지구를 향한 남쪽 도로이기 때문에 이 또한 흥미롭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글쎄요, 그가 이 길에서 무엇을 발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걸까요? 특히 이 길은 분명히 황량한 곳입니다. 황량한 길이거나 옛가자로 가는 길, 황량한 가자로 향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루살렘 근처에서 남쪽으로 이어지는 두 개의 주요 도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헤브론을 거쳐 이둠에 또는 에돔으로 인도되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해안에 인접해 있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남쪽으로 갔지만 가자에 도달하기 전에 해안 도로에 합류하여 이집트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가 어느 길을 택할지 지정합니다. 그리고 고고학적으로 우리는 이 도로가 어디에 있었는지 보여주는 도로 표시로 로마 이정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황량한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황량한 도로이거나 아마도 황량한 가자 지구일 것입니다. 옛 가자 지구와 새 가자 지구가 있었습니다. 도시는 재건되었습니다. 옛 가자는 문화적으로 그리스의 아스글론, 구약의 아스글론, 신가자 근처에 버려진 마을이었습니다. 사마리아 부흥이 있은 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곳으로 가라는 명령은 어처구니 없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보냄을 받는 일이나 구약성서의 다른 일들을 생각할 수는 있지만 터무니없어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종종 터무니없어 보이는 명령을 통해 자신의 종들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모세는 그의 백성을 인도합니다. 그들은 바다인 얌수프, 엠서프에 이르렀고 그는 지팡이를 잡고 손을 뻗어 바다를 가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터무니없는 명령처럼 들리네요. 열왕기상 17장에서는 엘리야가 사르밧의 과부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먼저 나를 위해 음식을 준비하라. 그녀는 난 이제 충분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나와 내 아들을 위해 준비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죽을 뻔했어요. 그러나 그녀는 계속해서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열왕기하 5장, 나아만은 엘리야의 종으로부터 요단강에 가서 몸을 담그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리 이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시니라. 그는 엘리야가 나병이나 그 무엇인가에 손을 흔들기를 원했기 때문에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종들은 그다지 교만하지 않은 자들이다.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만일 그가 당신에게 큰 일을 하라고 했다면 당신은 그것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 이 터무니없는 명령에 따르도록 설득합니다. 그리고 그는 깨끗해졌고 치유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빌립에게도 상당히 터무니없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시면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8.27 에티오피아. 말 그대로 그리스어는 에토피아입니다. 에티오피아는 이집트 남쪽의 아프리카 전역을 가리키는 그리스어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에토피아라고 부르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것도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지중해 전설에 따르면 에티오피아는 지구의 남쪽 끝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에 관한 많은 신화가 있었습니다. 새벽의 여신 네오스의 아들이자 강하고 용감한 전사였던 멤논. 혹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페르세우스에 의해 구출된 에티오피아의 공주 안드로메다. 때때로 호메로스에서는 신들이 에티오피아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매우 특별한 그룹의 사람들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리스 문헌에서 가장 흔히 언급되는 도펜이나 이집트 남부의 아프리카인의 특징은 검은 피부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구약 성서에도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흉상과 조각상도 있습니다. 글의 다른 곳에서는 다른 기능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이집트 남부의 아프리카인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기원전 3000년경부터 누비아 제국이 존재했습니다. 이 특정 제국에서 그는 메로의 왕국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메로는 이집트 남쪽, 현재 수단에 위치한 흑인 누비아 왕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원전 750년부터 있었습니다. 주요 도시는 메로와 나파타, 너페이터였습니다. 이제 결국 이 제국은 동아프리카의 강력한 악순 제국에 의해 가려질 무렵에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다시 누비아에 퍼졌습니다. 5세기와 6세기에 이곳은 기독교의 주요 거점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곳은 거의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인의 요새로 남아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것을 얻지 못해 가르치는 제사장들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알렉산드리아 족장도 그들을 아끼지 못하고 에티오피아도 그들을 아끼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은 북쪽의 침략자들에게 굴복했지만 수세기 동안 그들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때 이후 대부분의 역사에서 실제로는 기독교 왕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에티오피아에 대한 구전 전통 외에는 이 관리가 돌아온 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아마도 그는 자신의 신앙을 공유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부 사항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켄다커 또는 켄더스는 때때로 영어로 말합니다. 그리스인들은 이것을 통치하는 태후의 칭호로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 어법에 따르면 아마도 이는 단순한 여왕이 아니라 통치하는 여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프리카인들은 아마도 왕이 없을 때 통치했던 여왕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여왕에게 이 칭호를 더 광범위하게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들 중 한 명인 여왕의 어머니가 실제로 아우구스투스를 이겼습니다. 그는 후퇴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강력한 에티오피아 여왕에 관한 다른 고대 기록도 많이 있습니다. 유대 전설에 따르면 모세는 한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이 기간에 한 가지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나와디망 여왕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사람은 실제로 누비아를 통치하거나 메로의 제국을 통치하고 있던 여왕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누비아 예술에서는 많은 보석을 가진 여왕을 묘사하고 있으며 또한 그녀의 넓은 둘레를 묘사하는데 이는 그녀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이 문화에서 대단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이것은 강력한 여왕이었습니다. 그녀가 통치 중이었는지 아니면 통치하던 남편과 결혼했는지 여부는 메로의 통치자의 날짜가 아직 고고학자들에 의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간 동안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왕의 재무관은 확실히 강력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왕은 매우 부유했고 이곳은 매우 부유한 왕국이었기 때문입니다. 고고학자들은 나일 강변에 있는 이집트보다 훨씬 남쪽에 있는 메로의 폐허에서 상당한 부를 발견했습니다. 그리스어는 이집트와의 무역관계에 사용될 것입니다. 메로는 북부와 많은 무역관계를 맺었습니다. 그곳은 로마가 많은 아프리카 물질을 얻은 곳입니다. 그들이 공작이나 다른 것을 원하면 대개 메로를 통해서 왔습니다. 이 시기에 이집트 도시의 언어는 그리스어였습니다. 많은 일반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가 콥투어라고 부르는 언어를 사용했지만 공식적인 업무에는 그리스어가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나일강은 바람의 영향으로 남쪽으로 항해할 수 있고 조류의 영향으로 나일강을 타고 북쪽으로 항해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역에 매우 좋은 고지였습니다. 이 관리는 왕국의 경제 문제에 관여했기 때문에 의심할 바 없이 그리스어를 사용했습니다. 이는 중요한데 빌립이 헬레니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어는 그의 언어이므로 이것이 그들이 의사소통할 수 있는 공통 언어입니다. 아마도 이 관리가 읽고 있는 두루마리의 언어일 것이고 쉽게 습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도 그리스 두루마리를 얻을 수 있었지만 아마도 북쪽으로 가던 중 알렉산드리아에서 가장 쉽게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28절, 그는 수레를 타고 있습니다. 가장 부유한 사람들만이 전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값비싼 마차에 앉아 책을 읽습니다. 그 사람은 스스로 책을 읽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의심할 바 없이 그는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확실히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계층이었지만 그에게 그 책을 읽어줄 독자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것은 그리스어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빌립이 자신이 읽고 있는 본문이 무엇인지 인식할 방법이 없습니다. 29절에 보면 성령께서 빌립에게 수레로 달려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필립은 아직 청년인 것 같습니다. 그는 건강이 좋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성경에서 젊음의 긍정적인 측면을 봅니다. 내 생각에는 피터와 존이 존이지만 사람마다 관점이 다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베드로와 사랑하는 제자는 무덤에 가기 위해 누가 가장 빨리 달릴 수 있는지 경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사랑받는 제자는 베드로를 앞섰고 그는 그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21장에서 헤엄쳐 예수님께 나아가고 21장에서 물고기 한 무리를 끌고 그의 헌신을 보여줍니다. 글쎄요, 빌립은 청년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청년이었을 것입니다. 책 뒷부분에서 그를 볼 때 우리는 실제로 그가 몇 살인지 모르지만 그에게는 4명의 처녀딸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처녀 연령을 고려하면 아마도 그는 이 시점에서 청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은 수레로 달려갑니다. 엘리야가 아합의 수레를 앞지른 것처럼 그 수레를 앞지르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수레로 달려갑니다. 고대에는 조용히 책을 읽는 일이 매우 드물었습니다. 일부 나이든 평론가들은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가끔 그런 일이 일어났지만 대개 사람들은 큰 소리로 책을 읽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조용히 읽기를 별도의 기술로 발전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는 마차로 달려가는데 여기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르되 선지자가 말하는 것은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다른 사람을 가리킴이냐음. 그것은 신성한 설정입니다. 창세기 24장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 종을 보내어 자기 집에서 이삭을 위한 아내를 찾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부사항은 확증을 명확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제 위치에 놓이는데 이는 창세기의 메시지에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노선이 계속 이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4장은 매우 길게 설명되며 그 이야기는 종이 자신이 오는 가족에게 주님께서 그를 위해 어떻게 확증해 주셨는지를 자세히 설명하면서 적어도 두 번 들려줍니다. 글쎄요, 아마도 여러분 대부분은 오랫동안 예수님을 따라왔다면 이러한 신성한 설정 중 일부를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일은 꽤 자주 일어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런 일들을 꽤 자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꽤 극적인 것입니다. 빌립이 갈 수 있는 것보다, 빌립의 언어 능력이 그를 데려갈 수 있는 것보다 더 멀리, 이 머나먼 땅에 좋은 소식이 전해질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지금 읽고 있는 본문은 이사야서 신세장입니다. 그러면 이사야서에 나오는 종은 누구입니까? 글쎄, 때때로 이사야는 이사야 42장과 그 이후의 몇몇 구절에서 그 종이 명시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누군가가 아니오, 그 종은 이스라엘이 될 수 없다고 말한다면 미안하지만 당신은 본문이 명시적으로 말하는 것과 모순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에서는 그 종이 역시 이스라엘이지만 49장 5절에서는 그 종이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과 구별되어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고난을 받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다시 53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그 종이 이스라엘에게 버림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53장 4절부터 12절까지에서는 이사야가 이스라엘이 자신의 죄로 인해 형벌을 받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이 이스라엘의 죄를 담당한다고 말합니다. 40장. 그녀의 죄 때문에 두 배로.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9절에는 이 종은 무죄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53.1이 이 종은 자발적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을 묘사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행동하는 누군가를 묘사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이스라엘 안에 한 사람, 곧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행동하는 의로운 남은 자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께 적용되는데 돌이켜보면 예수께서 이것을 성취하신 분임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6절부터 38절을 보면 그 사람이 너무 기뻐합니다. 글쎄, 그는 유대교로 개종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시로서 그럴 수 없었지만 이제는 환영받습니다. 그는 개종할 수 있습니다. 가자 근처에는 와디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물이 있다고 하는 곳에 옵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대인 세례에서는 완전한 물에 잠기는 것이 전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하기를 원한다면 물에 잠기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침수는 오늘날 침수를 실천하는 교회에서 실행되는 것보다 훨씬 더 몰입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사람은 완전히 발가벗겨야 했습니다. 나중에 랍비들은 만약 그렇다면 치아 사이에 콩줄이 많이 끼어 있다면 완전히 물에 잠기지 않았기 때문에 개종을 무효화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세례요한이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있는 곳에서 발가벗은 채로 요단강에 사람들을 담그고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처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알몸 등을 혐오하는 유대교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벌거벗은 세례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거기에는 와디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에티오피아 사람은 아마도 침례의 필요성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글쎄, 나는 포경수술을 받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의식은 통과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나는 나중에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다루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이것이 당시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는 것뿐입니다. 이상적으로는 디다케에 도착하면 흐르는 물에 몸을 담그는 것이 좋습니다. 흐르는 물이 없으면 정수된 물을 사용하세요. 따르지 않으면 부어야 할 수도 있는 방향으로 계속 진행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전환의 행위로 이해되는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교회 전통이 그들이 보고 있는 어떤 시대에 기초하여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나는 단지 이 기간에 일반적으로 행해진 일을 토대로 사도행전에서 그것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8장 39절에 보면 영이 빌립을 붙잡습니다. 에토피아인은 더 이상 그를 볼 수 없지만 기뻐하며 길을 갑니다. 이는 사도행전 13장의 마지막 부분처럼 사도행전의 영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그 영은 필립을 붙잡습니다. 이제 엘리야처럼 구약의 선지자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왔습니다. 오바다는 나, 어쩌면 당신이 나에게 아합을 잡으러 가라고 했을 때 나는 두려웠을지도 모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글쎄, 아무도 당신을 찾을 수 없었어요. 당신은 너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숨기셨습니다. 내가 가서 에이에브에게 말하면 당신이 여기에 없을까 두렵습니다. 그 영은 당신을 다른 곳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또는 열왕기하 2장과 16절에는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선지자의 생도 중 몇 사람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당신도 알다시피 오늘 당신의 주인이 당신에게서 빼앗길 줄을 우리가 알았나이다. 어쩌면 주님의 영이 그를 어떤 산이나 다른 곳으로 데려갔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를 찾으러 가야 해요. 에스겔 3장 12절과 14절에서는 영이 실제로 에스겔을 붙잡아 가는데 그것이 그의 몸 안에 있는지 아니면 환상을 통해서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는 실제로 머리카락을 잡고 영에 이끌려갔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환상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문자 그대로였나요? 하지만 여기서는 분명히 실제이고 분명히 물리적입니다. 그 사람 정말 이사했어요. 그리고 저는 실제로 그런 일을 경험한 사람들과 자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신약성경에도 그리 흔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있지만 요한계시록에는 여러분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아마도 요한계시록의 환상적 방식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몸 안에 있었는지 밖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소문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는 일부 사역팀이 걷고 있었는데 일주일 정도 걸렸어야 했던 일이 하루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면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을 갖고 계시지만 그렇게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아프리카 법원 관리가 길을 떠납니다. 그러나 필립은 영혼에 이끌려 해야 한 도시로 떠나기 시작합니다. 아스돗의 고대 블레셋 요새였던 아소도. 에조터스는 도시의 현재 이름이었습니다. 그곳은 가자에서 북쪽으로 약 25마일,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약 35마일 떨어진 고지였습니다. 그는 스트라토스 타워로 알려졌던 가이사랴 빌리보아는 반대로 가이사랴 마리티마에 오기 전까지 이 도시들에서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헤롯은 카이사르의 이름을 따서 그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다른 사람들도 그곳에 정착했습니다. 따라서 시저리어 메러티머는 에조터스에서 북쪽으로 50마일 이상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자에서 북쪽으로 75마일 이상 떨어진 곳이죠. 그리고 같은 해안 도로에서 벗어났습니다. 따라서 필립은 이 시점에서 주요 도로를 걷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필립은 여기에 남습니다. 나중에 그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고 그는 여전히 가이사랴에 있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삶에는 다양한 계절이 있습니다. 빌립은 한때 전도자로서 순회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빌립은 가이사랴에 정착하여 사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이사랴는 이 이야기에서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그곳은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곳입니다. 빌립은 이미 거기에 가봤지만 예루살렘 교회도 배워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를 보낸 사람입니다. 가이사랴는 예루살렘보다 더 다문화적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거의 단일화된 유대인이었습니다. 가이사랴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리고 교류도 많았고 의심과 불신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그곳에 정착하여 아마도 그곳에서 사역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10장에서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러 가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런데 10장 앞에는 9장이 있는데 그곳에서 사울이 신자가 됩니다. 그리고 몇 장에 걸쳐서 한편으로는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 다른 한편으로는 바울과 이방인 선교 사이를 점진적으로 전환하면서 앞뒤로 전환될 것입니다. 가이사랴 역시 유대로마 전쟁으로 인해 널리 알려졌을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자 유대인과 시리아인은 가이사랴 거리에서 서로를 학살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세푸스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시리아인들이 우위를 점하고 그 도시의 유대인 거주자 약 2만 명을 학살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후기 교회 전통에 따르면 빌립은 더 이상 그곳에 없었다고 합니다. 빌립과 그의 네 딸은 소아시아로 이주하여 그곳의 요한 관련 교회에 속해 있었습니다. 빌립은 이곳에서 사마리아인과 이방인, 심지어 가이사랴와 함께 베드로의 선구자 역할을 합니다. 누가는 아마도 빌립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 역사에는 알려지지 않은 영웅들이 많이 있습니다. 빌립, 만일 누가가 예루살렘 교회의 이야기만 접할 수 있었다면 우리는 이런 일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교회사에는 알려지지 않은 영웅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사람들 앞에 나서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에 대해 아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 뒤에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어본 적도 없는 다른 사람들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몇몇 주요 전도자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한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나를 주님께로 인도한 사람들, 내가 무신론자였을 때 길에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 나는 그들과 45분 동안 논쟁을 벌였는데 그들은 1년이 지나서야 내가 회심했다는 사실조차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들을 추적하여 그들이 알게 되었고 그때까지 나는 다른 10명의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나는 그들의 이름을 알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름은 하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것처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며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인지 아십니다. 우리는 모두 형제자매이며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한 번은 기도하는 곳으로 들어가던 때가 생각납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주님을 위해 행하는 모든 일에 너무나 열중했고 그것은 좋은 일이었습니다. 내가 거기에 들어갔을 때 나는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좋은 일입니다. 당신이 하고 있는 이 사역, 당신이 하고 있는 이 사역, 그러나 언젠가는 그렇지 않을 것이고 당신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언제나 내 아이일 것이고 그것이 우리 정체성의 핵심입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누구인지 알든 모르든 빌립은 베드로보다 먼저 사명을 수행하지만 빌립은 베드로만큼 명성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기 위해 빌립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책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아십니다. 우리는 먼저 왕국을 구합니다. 그러면 다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더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왕국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을 가르칠 때 뒤하여 크레이그 키너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8장의 11회기입니다.